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핵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나 미국의 종전 판단 규모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의 한 민간 연구소는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예멘 사태와 미국인 수감자 문제 등 여러 민감한 사안들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예멘 해상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함께 이란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된 미국인들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핵협상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오늘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번 공습이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 주요 항구 도시 아덴 일대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1일 결정적 폭풍으로 명명된 공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인 어제 후티 반군이 예멘 중부 도시 타이지에 정부군 여단 사령부를 장악하자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예멘에서는 한 달여에 걸친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백 명이 숨지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 사태를 야기했지만 정작 후티 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럽 정상들은 최근 지중해에서 이민선이 전복돼 900여 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군사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는 선박을 조사, 납포, 파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와 함께 지중해의 국경 순찰과 지중해 연안국가 출신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난민 재정착 계획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 가운데 우선 5천 명에게만 제공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퀴니피악 대학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번 조사에 응한 공화당 예비선거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15%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3%로 2위, 스카도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는 1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들 전직 주지사들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루비오 의원이 다른 후보에 비해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루비오 의원은 43%를 얻어 클린턴 전 장관을 2% 격차로 추격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오늘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합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차기 법무장관으로 흑인 여성인 로레타 린치 후보를 지명했지만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표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이는 양당이 추진한 인신매매 처벌법안에 공화당이 반낙태 조항을 삽입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 처벌법안은 양당이 타협안에 합의하면서 어제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4월 23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비행기로 실어서 자국으로 돌려보내는데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다는 내용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이민자 비율이 점점 늘어서 8년 뒤에는 7명 중에 1명이 이민자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불법과 합법 이민자를 모두 합한 수치인데요. 이 수치는 또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고 이 내용을 바로 미국의 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15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16% 정도, 또 그 뒤로 30년 뒤인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수치는 또 이민 인구가 미국 본토 인구보다 4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인데요. 올해만 봐도 이민자 수가 124만 명이고 이 중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이민자 수는 110만 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이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미국 공화당이 지금까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강력히 반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민자들의 민심을 잃었었는데요. 자, 이민자들의 수가 이렇게 늘게 되면 양당이 이민자 출신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어쨌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민 인구 급증이 미국의 일자리와 학교 교육, 또 사회 기반 시설, 환경 등의 중요한 시사점이 있고요. 이민자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사회의 능력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서 기자와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6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 8도에서 2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상 7도에서 22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맑습니다. 기온 7도에서 21도가량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The Mamas and Papas의 노래 Got a Feeling 골랐습니다. That I'm wasting time on you, babe. Got a feeling that you've been untrue. I got a feeling that you're stealing all the love I thought I was giving to you. Just can't.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클린턴 재단에 기부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도로에서 불심 검문을 한 경찰이 마약 수색으로 시간을 끈 건 부당하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 정부 산하기관이 발표한 식생활 지침과 관련해 육류 섭취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클린턴 재단이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클린턴 재단이 16개 나라 정부와 단체들로부터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았다고 앞서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클린턴 재단에 기부금을 낸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영국 같은 서방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같은 중동 국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주와 영국 등 6개 서방 국가의 기부금만 받기로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기부금을 낼 나라 정부나 기업들과 그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6개 나라로 제한한 것인데요.
네.
자, 이번에 다시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백악관을 떠난 뒤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전직 대통령들이요?
네.
대부분 기념재단 세우고 또 자선활동에 힘을 쓰던데요. 자서전을 네. 쓰거나 강연회 연사로 초청돼서 연설도 하죠.
네,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재임 시에는 월급을 얼마 못 받지만 퇴임한 뒤에는 강연 다니면서 높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네.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고액의 강연료를 주고 모셔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어마어마한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받은 강연료는 총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워낙에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연설로서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 번 연설하는 데만 수만 달러씩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을 연설로 모셔간 기업이나 단체 가운데 일부가 클린턴 재단의 후원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미 공공자료와 재단이 밝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료 수익 가운데 약 4분의 1, 그러니까 2,600만 달러는 클린턴 재단의 후원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자선 사업을 위한 클린턴 재단과 클린턴 일가의 재산 증가가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재단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강연 후원자나 재단 후원자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다만 재단이 하는 일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이 재단 설립자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후원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밝혀졌습니까?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을 후원한 420개 기업과 단체 가운데 67개, 77개가 클린턴 재단에 만 달러 이상 기부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 세력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진보 세력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주요 금융기관이 여러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 4대 주요 금융기관이 낸 후원금만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강연 활동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연회가 열리면 이를 주최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뒤에 그 행사를 공동으로 후원하는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나 단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공직자 윤리 규정에 따라서 모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클린턴 재단 측은 그 주 후원사의 이름만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그런 예로 보잉사를 들었는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09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보잉 제트기를 홍보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설한 강연회를 이 보잉사가 후원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공직자로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오늘 뉴욕타임스도 클린턴 재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러시아 원자력기구가 캐나다 기업을 매입한 일이 있는데요. 이 캐나다 회사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국 서부에 이르는 광활한 우라늄 광산 개발권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주선한 캐나다 광산업계 지도자들이 클린턴 재단의 주요 후원자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클린턴 재단,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클린턴 재단은 기후변화와 경제개발, 세계보건, 건강, 의료, 또 여성 문제에 주력하는 자선단체인데요. 정식 명칭은 빌 힐러리와 첼시 클린턴 재단입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됐는데요. 원래 이름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만 넣어서 윌리엄 제이 클린턴 재단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딸, 그러니까 가족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이 더 치열해지면서 클린턴 가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의 재산이나 재단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치적, 법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도로에서 불심 검문을 한 경찰이 마약 수색으로 시간을 끈 게 부당하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경찰이 도로에서 불심 검문한 차량을 마약 탐지견이 차 안에 있는 마약을 수색하기 위해 오랫동안 붙잡아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21일에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마약 탐지견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없다는 게 글쎄 어떤 얘기인지 들어봐야 정확한 이해가 되겠네요.
네,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브라스카주의 경찰 모건 스트러블 씨가 도로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더니 다시 방향을 확 바꿔서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서 그 차를 세웠는데요. 스트러블 경관은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고요. 운전자 데니스 로드리시게 씨의 교통 기록 등을 확인한 뒤에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네.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긴 스트러블 경관이 차를 수색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운전자인 로드리게스 씨가 이를 거부하죠.
예.
그러자 경찰이 로드리게스 씨를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동료 경관이 도착했고 스트러블 경관이 마약 탐지견을 데리고 로드리게스 씨의 차를 돌았는데 이 탐지견이 차에 마약이 있음을 알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의 차 안에서 필로폰이라고 하는 메스암페타민이 든 큰 가방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문제는 경찰이 경고장을 발부한 시점부터 이 마약 탐지견이 마약 가방을 발견하기까지 7분에서 8분가량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약 탐지견이 마약도 찾아냈으니까 결과적으로 잘된 일인데요. 미국 법원이 왜 이런 경찰의 행동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했을까요?
네, 바로 미 수정헌법 4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수정헌법 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입니다.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 압수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5년에 연방대법원은 차를 세워서 마약 수색을 한 것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판결한 일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끈 게 문제가 됐는데요. 연방대법원의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번에 낸 판결문에서 경찰이 마약 수색을 위해서 로드리게스 씨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운전이 의심스러워서 세웠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에서 확인하고 끝났어야지 마약 수색을 위해서 시간을 끈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 수상한 차량을 잡은 건 문제가 없는데 마약 탐지를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면 아무리 마약을 찾았다고 해도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네, 바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네. 그만큼 미국이 이 수정헌법 4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법관 3명이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것을 봤다고 했는데 어떤 주장인가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임의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의 수색 시간이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면 만약 경험이 없는 신임 경찰은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서 오래 붙들고 있겠지만 만약 경험이 많은 경찰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빨리 검문을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오히려 경찰이 검문 방식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운전자 기록을 조사하는 동안에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게 하고 제일 나중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법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당시 로드리게스 씨에게서 마약이 발견됐다면 처벌을 받았을 텐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시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 로드리게스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로드리게스 씨에 대한 판결이 번복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마약 탐지를 위해서 로드리게스 씨를 붙잡아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마약 수색을 할 정도로 경찰이 합당한 의혹을 갖고 있었는지는 하위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냐 나쁘냐 이런 오랫동안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새로운 건강 지침을 발표하면서 육식에 대한 토론이 다시 불붙고 있네요.
네, 지난 2월에 미국 보건부 산하위원회인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가 새로운 식생활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해산물, 콩, 견과류 등을 많이 먹고 성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술과 붉은살의 육류, 가공한 고기,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 또는 정제된 곡류는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네.
육류 섭취를 줄이라는 이 제안에 고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네, 미국은 육류 소비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요리라고 한다면 그 쇠고기의 안심이나 등심 부위를 두툼하게 구운 스테이크, 또 간 쇠고기 덩어리가 들어가는 햄버거 정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식생활 지침이 나오자 북미 육류협회는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Hands off my hot dog, 그러니까 내 핫도그를 건들지 말라는 청원을 시작했는데요. 고기를 줄이라는 식생활 지침이 극단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다면서 미 농무부가 이런 지침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미 약 2만 5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채식이 몸에 좋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협회는 식물 기반 식품, 그러니까 채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 채식을 하면 건강에 혜택이 훨씬 많다면서 여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요. 육류가 건강의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적인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텁스 대학 영양과학 정책원장인 다리오시 모자파리안 교수는 정부의 식생활 지침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육류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무조건 고기 섭취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가공된 고기, 그러니까 베이컨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의 섭취를 줄이라고 제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자파리안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도 가공육은 심장병과 당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다른 연구들을 찾아봐도 치사율과 가공육의 연관성이 꽤 높게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고기를 줄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기의 섭취를 줄이라는데 또 다른 함정이 하나 더 있다고 그 하버드대학 공공의료대학원의 월터 월렛 교수가 지적했는데요.
네.
고기를 줄이는 대신에 무엇을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기를 줄여서 헛헛한 배를 설탕이나 정제된 곡물로 채운다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거죠.
네.
육류 대신에 고도 불포화 지방, 그러니까 생선과 식물에서 추출되는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면 고기를 줄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그런데요.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네. 수십 년간 모든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설탕을 줄이고 정제된 곡물 대신에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먹고 거기다 운동까지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강 유지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은요, TPP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TPP가 뭔지 자세히 좀 알아보죠.
예, 워낙 뉴스에 나오는 많은 시사 경제 용어들이 길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줄여서들 많이 쓰는데요.
네.
예, 이 TPP 역시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트랜스는 횡단하다, 넘나들다, 이 다른 상태나 장소로 변환한다, 이 정도 뜻을 가진 말이고요. 퍼시픽은 태평양, 파트너십은 이 동반자 관계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다면은 태평양을 넘나드는 동반자 관계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동반자 관계를 맺는 분야가 경제 부문, 그 가운데서도 이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분야에 대한 협정이 바로 이 TPP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PP가 추구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TPP는 이 회원국들 간의 공산품과 농산품은 물론이고요. 이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금융, 의료 분야까지 모든 품목에 예외 없이 관세를 철폐하고 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없애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PP는 환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인 겁니다.
네. 회원국으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예, 원래는 지난 2005년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4개 나라로 출발을 했는데요. 2008년에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이 TPP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이 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하자면 2015년 4월 현재 정식 회원국은 4개 나라고요. 협정 가입을 위해서 협상 중인 나라가 모두 8개 나라입니다.
네. 국가와 국가 간 무역 협정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최종 협정에 서명해서 협상이 타결되면 전 세계 인구 약 12%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TPP가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40%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흔히 줄여서 NAFTA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NAFTA 나프타는 이 북미 지역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세 개 나라가 1994년에 합의한 협정이죠. 하지만 이 TPP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요. TPP가 회원국 간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나프타는 회원국의 고유한 관세와 이 수출입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무역 장벽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게다가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 나머지 나라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TPP와 비슷한 자유무역협정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시행 중인 이 자유무역협정이 있는데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는 훨씬 못 미칩니다.
네. 자, 한국도 이 TPP 가입 의사를 밝혔죠.
예, 한국은 그동안 이 중국이나 칠레 같은 나라들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또 성사도 시켜왔는데요. 지난 2013년에 이 TPP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전략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한국과 함께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낸 나라로는 타이완이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부터 이 TPP 협상에 참여했다고 했죠?
예, 사실 미국은 처음에는 이 TPP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무역기구 WTO가 주관한 무역협상, 흔히 도하라운드라고 부르던 협상인데요. 그 협상이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거기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면서 TPP에 바짝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7년 가까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주 복잡한데요.
네.
예, 가장 큰 문제로 이 외국산 제품에 붙이는 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에 자국 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을 상대로 그 나라 농민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집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각 나라별로 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예외 품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 협상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TPP 가입이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 TPP 가입 협상을 참여한 2008년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된 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TPP 가입을 추진 중인데요. 어제도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미국 경제가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쏟아부었다면서 이 TPP가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면서 TPP 가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TPP, 정식 명칭으로는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TPP 가입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있었죠?
예,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TPP 협상과 관련해서 무역 촉진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무역 촉진 권한은 일명 Fast Track Authority, 신속 협상권으로도 불리는데요. 대통령에게 통상 교섭 문제는 일임하고 의회는 이 협정의 통과 여부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TPP 협정이 지지부진하자 일본을 비롯해서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신속 협상권을 부여해서 얼른 마무리 짓자면서 그동안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신속 협상권이 있으면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통상 교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에게 맡기고요. 의회는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이 신속 협상권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장치는 돼 있습니다. 주요 협상 항목을 6개월 동안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한 예인데요.
네.
예, 정치인들은 이 아무래도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이 TPP 협정 통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신속 협상권 역시 아직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상태일 뿐 의회를 통과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신속 협상권 부여 문제는 결국 TPP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정작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님 앞장서서 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맞설 대항마로 종종 거론되고 있는 이 워런 의원은 이 TPP가 체결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주면서 미국 중산층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공개적으로 이 TPP 반대를 표명을 했네요.
예, 오말리 전 주지사는 나는 무역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좋은 무역에 찬성하는 거지 이 TPP같이 나쁜 무역에는 반대한다면서 국내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입장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TPP 협정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추진된 일입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이 TPP 협상이 타결되면 이 세계 전체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이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최근에는 이 협정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 신속 협상권과 관련해서도 클린턴 전 장관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가보도록 하죠. 브라이언 스톡스 미첼이 부릅니다. The Impossible Dream 들으시고요. 미국 50개 주로 떠나보겠습니다.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 To fight the unbeatable foe To bear with unbearable sorrow To run where the brave dare not go To right the unrightable wrong To love pure and chaste from afar To try when your arms are too weary To reach the unreachable star This is my quest To follow that star No matter how hopeless No matter how far To fight for the right Without question or pause To be willing to march into hell For a heavenly cause And I know if I'll only be true To this glorious quest That my heart will lie peaceful and calm When I'm laid to my rest That one man, scorned and covered with scars, still strove with his last ounce of courage to reach the unreachable stars. This is my quest to follow. Without question or pause To be willing to march into hell For a heavenly cause And I know if I'll only be true To this glorious quest That my heart will lie peaceful and calm When I'm laid to my rest For this, that one man, scorned and covered with scars, still strove with his last ounce of courage.
.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는 콜로라도주 다녀왔었죠?
예, 북미 대륙의 등뼈, 이 로키 산맥과 인연이 아주 깊은 주였죠?
그렇죠.
네.
이 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할 때요,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로키 산맥의 중간 지점에, 그리고 동서로 보면 로키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주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륙에서 이 콜로라도주는 중서부에 위치한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이 동부 커네티컷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 네.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주죠?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미국 50개 주는 저마다 고유한 별명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목화가 제일 많이 나는 엘라베마주는 목화주, 감자로 유명한 아이다호주는 감자주. 그렇다면 코네티컷주의 별명은 뭘까? 코네티컷주의 별명은 바로 컨스티튜션주다. 컨스티튜션은 헌법이란 뜻인데 코네티컷주와 헌법, 과연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제법 묵직한 별명이 생겼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1639년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랜디 파이브햇이 코네티컷주 관광청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Connecticut, our official nickname is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 State. We had the first Constitution. Even before the Constitution, we had a Constitution.
코네티컷주의 공식 별명은 컨스티튜션주입니다. 코네티컷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헌법을 만든 주입니다. 미국이 처음 헌법을 제정한 게 1787년입니다. 코네티컷주는 그보다 훨씬 전 150년 전에 기본령이라는 성문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코네티컷 헌법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온다.
Basically, the story of it was when the British representative for King James challenged that.
영국 왕 찰스 2세가 1662년 코네티컷의 자치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인 제임스 2세는 이를 뒤집고 코네티컷주가 자체적으로 성문헌법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1687년 제임스 2세의 명령을 받고 식민지 총독인 에드먼드 앤드로스가 파견됐고요. 앤드로스는 코네티컷 사람들에게 헌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코네티컷 주민 조셉 워즈워스 장군이 영국 사람들의 손에 헌장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오크나무 밑에다 숨겼습니다. 그 후 그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 오늘날 오크나무 중에서 특별히 큰 나무를 차터 오크트리라고 합니다.
차터는 헌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차터 오크트리라면 헌장 오크 나무라고 해야 할까? 한국 사람들은 오크나무를 참나무라고도 하는데, 물론 미국의 오크나무는 한국의 참나무와는 조금 다르다. 서양의 멋진 풍경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의 하나인데 두 팔을 활짝 다 벌려도 품 안에 들어오기 힘들 만큼 아름드리 큰 기둥이 쭉 하늘로 뻗어 올라간 오크나무는 잎도 아주 무성해서 그늘을 넓게 들이운다. 그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아 흔들흔들 사람들이 탄다 해도 넉넉히 견뎌낼 만큼 웅장하고 견고해 보이는 나무들. 거친 풍상과 세월을 견뎌온 오랜 나무의 나이테만큼이나 코네티컷주는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남부주들과 북부주들이 4년간에 걸쳐 격전을 치른 내전이다. 이 남북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 하나 있는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이다. 친절한 주인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착한 흑인 노예 톰이 주인과 주인집 딸이 죽으면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서 참혹한 죽음을 맞을 때까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 책이 발간되자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됐고 결국 남북전쟁을 통해 미국은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낸다. 미국 역사를 바꾼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쓴 해리엇 비처 스토 부인이 바로 코네티컷 사람이다.
Harriet Beecher Stowe, a Connecticut author. She published Uncle Tom's Cabin, which is sparked a firestorm over slavery in the U.S. Abraham Lincoln reportedly said to her.
스토 부인도 코네티컷 주 출신 작가죠. 링컨 대통령이 스토 부인을 보고 당신같이 작은 여자가 미국의 남북전쟁을 일으켰군요 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흑인 톰 아저씨의 삶을 다룬 소설로 미국에서는 성경책만큼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와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엉클 톰과 작은 에바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성경책을 읽는 모습은 아주 유명하죠.
코네티컷주에는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인기 작가 마크 트웨인의 집도 있다. 미주리주가 고향인 마크 트웨인은 이곳 코네티컷에 여러 개짜리 방이 있는 멋진 집을 지었다. 이 집은 마크 트웨인의 생활 공간이자 창작의 산실이었다. 작은 성 같기도 한 집 주변을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뚝 둘러싸고 있다. 상수리 나무, 자작나무, 물론 오크 나무도 있다. 랜디 파이브애시 코네티컷주 관광청장의 말을 들어보자.
Also, Mark Twain lived in Connecticut for 17 years, and while he was here,
마크 트웨인은 이곳에서 17년을 살았어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유명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나중에 재정적인 곤란을 겪어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30여 년 전 코네티컷주도 하트포트에 세워진 마크 트웨인의 집은 미시시피강을 벗삼아 온갖 모험을 즐긴 꼬마 친구들 톰 소요와 허클베리 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런가 하면 노아 웹스터도 있다.
Noah Webster, who the Webster Dictionary.
웹스터 사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미국 최초의 영어 사전이죠.
코네티컷주에 살고 있던 웹스터는 1828년 두 권짜리 미국 영어 사전을 발간한다. 미국 독립 초기 미국식 영어 사전이 당연히 없었고 지역마다 영국식 영어, 프랑스식 영어, 독일식 영어, 제각각 제 마음대로 영어를 쓰던 시대였다. 웹스터는 미국의 영국 영어와 전통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웹스터는 총 7만 단어를 사전에 담아냈고 오늘날 미국인들 사이에 웹스터 하면 사전을 뜻할 만큼 사전계의 독보적인 인물이 됐다. 웹스터와 사전, 이 두 낱말은 어쩌면 영원히 붙어 다니지 않을까 싶다. 그러고 보니 일부러 추리려고 한 건 아닌데 코네티컷주의 유명한 사람들로 문학, 예술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뽑혔다. 최근의 인물로는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있다.
And also George W. Bush was born here, President.
부시를 텍사스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아닙니다. 코네티컷 뉴헤이븐이 부시의 고향이죠. 부시 가문 3대가 코네티컷 출신입니다.
네, 코네티컷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코네티컷 주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학문적인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주네요.
예,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가 바로 이 커네티컷주 주도인 하트포드에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환경 역시 이 주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예일대학교는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의 하나로 꼽히는 곳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대학교를 가리켜서 흔히 아이비리그라고들 하죠.
네.
이 아이비는 이 담쟁이 덩굴을 말하는데요. 학교 건물들이 이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이 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대학들이 바로 이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죠.
그렇죠.
네.
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코넬 대학교, 뭐 예일 대학교도 물론 포함되고요.
예, 맞습니다. 예일 대학교는 이 커네티컷주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랜디 파이브애쉬 관광청장의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Yale was founded in 1701, and when it was founded, it was called the Collegiate School. Yale is in New Haven.
Yale 대학교는 170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뉴헤븐에 있어요.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조지 H. 부시, 조지 W. 부시 등 3명의 미국 대통령이 예일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 같은 유명한 사람도 많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예일대학교 출신입니다.
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52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예일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교의 미식축구 경기도 아주 유명하죠?
예, 이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두 명문대학이 경기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네.
예, 학교에 자존심이 걸린 것처럼 학생들의 응원전 또한 대단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럼 코네티컷주의 동전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코네티컷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차터 오크 나무와 178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차터 오크 나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1788이라는 숫자는 왜 새겨져 있는지 랜디 파이브애쉬 커네티컷 관광청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 date on the Connecticut's original statehood, which
코네티컷 주는 1788년 1월 9일에 미국 연방에 속하게 됐습니다. 150년 전에 코네티컷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헌법인 기본령을 포기하고 미국 연방 헌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미국 연방 가운데에서는 다섯 번째였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코네티컷 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미국의 첫 번째 주 델라웨어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입니다. 입니다. It's up to you. Let's find out what this means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이바와 멜로디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It's up to you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I'm not sure. What do you want? It's up to you.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이바는 멜로디에게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오늘 저녁 식사로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멜로디는 I'm not sure. 글쎄, 잘 모르겠어. What do you want? 넌 뭘 먹고 싶은데? 하고 오히려 이바에게 대묻더라고요. 그러자 이바는 It's up to you. It's up to you. 너가 결정해.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너가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대답하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I'm not sure. What do you want? It's up to you.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s up to you. It's up to you이죠. 네, It's up to you는 너에게 달렸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Making decisions is important and it can be difficult.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 you want to ask other people to decide something.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바로 이럴 때, you can say, it's up to you. Or, 또는, when you just want to be nice and let someone else choose.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친절을 베풀 때도 Of course, you can say, it's up to you. 네, it's up to you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n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한번 예문을 더 들어볼까요? What should we buy Ted for his birthday? 테드 생일 선물로 뭘 사줘야 할까? 라는 질문에도 It's up to you. 너가 주고 싶은 걸로 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요. Do you think I can pass this exam? 넌 내가 이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에도 It's up to you. 너 하기 나름이지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너에게 달렸어 또는 너 하기 나름이야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 It's up to you.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I'm not sure. What do you want? It's up to you.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Today's phrase, it's up to you, is used when you want to ask other people to make a decision or when you want to give someone an opportunity to choose. It's up to you.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에게 결정을 맡기다. 상대방이 하기 나름이다 라는 뜻의 It's up to you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16년 4월 23일) 오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서거했습니다. 평생을 극작가로 산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직접 극단을 운영하기도 했고 연극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평생 동안 총 37편의 희곡과 여러 권의 시집을 남겼는데 그중 로미오와 줄리엣,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햄릿, 리어왕 등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불리며 셰익스피어 문학의 절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러한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주옥같은 작품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극, 영화 등으로 만들어지며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23일 오늘
James Earl Ray, confessed assassin of Martin Luther King Jr., dies at a Nashville hospital at age 70.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암살범인 제임스 얼레이가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제임스 얼레이는 30년 전인 1968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암살해 체포됐습니다. 이후 멤피스 법원은 이듬해인 1969년 레이에 대해 종신형인 9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곧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고 자신은 킹 목사를 암살하지 않았으며 커다란 음모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레이는 주유소와 상점을 터는 좀도둑으로 1967년 4월 미주리 주립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탈옥범 레이는 이후 킹 목사를 쏜 뒤 멤피스시를 빠져나와 위조 여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킹 목사 암살 2개월 뒤 런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임스 얼레이 단독으로 킹 목사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등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킹 목사 가족과 민권 운동가들도 음모론을 제기하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1998년 오늘 레이가 복역 중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